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이 아침에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포획할 수 있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그렇게 사람에게 결박될 수 있는 그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친히 그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구원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그 약하심, 그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그 약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약해 빠진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보는 자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결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또 약해지시고 낮아지신 그 길로 우리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인 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결박이 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는 사용자가 아닌 신앙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함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길을 몰랐죠. 항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 1절 봐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듯 하나님이 그 기간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듯 그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주도적으로 거기에 있었다 그 뜻이죠. 그들이 겪은 그 일곱 달, 그들의 생명과 죽음이 그리고 존재와 멸망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곱 달은 아주 특별한 일곱 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다 죽게 되었던,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임했던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을 때 첫 번째 재앙이 그 강이 피로 변하는, 그것도 7일 동안 있었던 재앙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이 각각 다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번씩. 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임하는 이 일곱 달의 기간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일이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음이 심판입니다. 하나님 있는 그곳에 본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구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여기까지 잠을 깨워서 나왔습니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함께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사랑은 또 무엇이냐? 자기 죽음에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기에게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자기 죽음의 길, 그 약함과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과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죠.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여호와의 궤와 그들의 지혜로 이제까지는 그 정치가들, 그 방백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담아둘 수가 없다. 거기까지는 결론이 나왔어요.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이.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등장하죠? 방백들이 아니에요. 방백들의 그 모든 지혜들은 이제 실패로 판명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등장해요. 그들을 더 권위로서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죠. 복술자들은 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죠. 그들도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귀에 술술 들어요. 복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러한 복술자들이, 점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왜? 그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온갖 것들은 다 쉽게 받아들여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용이에요. 드라빔들 사랑하고 복술자도 사랑하고 그들의 헛된 위로도 좋아하고 그런데 결국은 공고를 당해요. 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은 말하는데 진리가 없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결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복술자를 더 좋아하고 이방 제사장들을 더 좋아할까요?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 보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면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의 영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혹이에요. 어저께 요한계시록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사탄의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그 깊은 것,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려버리고 죄를 못 보게 하니까 은혜를 알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피상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거의 그 복술자들이 하는 그 말 듣는 그 수준으로 신앙을, 기독교를,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도 고린도서 11장 14절 아시죠,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유사 기독교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가장에서, 위장에서.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을 만드는 모방의 천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교회는 힘써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영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복술자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아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용옥같이. 이제까지는 그들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근데 한방 얻어맞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불러요,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고유의 하나님의 성호인데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부른다고 섬길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들이 누구의 지도를 받았어요?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요. 3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라. 근데 그냥 보내지 말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속건제가 레위기에 나오죠. 속건제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법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속건제를 드렸습니까?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5장 6장을 보면은 이제 속건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거나 하나님의 성소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 근데 꼭 하나님께만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죄를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요. 이를테면 도둑질을 했을 때 그때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에게도 그 죄를 범하면, 여러분, 죄는 첫 번째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속건제 정신이에요. 두 번째 뭐냐? 죄는 그것만이 아니라 손해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또한 그것에 대한 손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했을지 몰라도 이 두 번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갚아야죠. 왜 안 갚느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레위기 5장 16절 읽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첫 번째 성물에 대한 잘못을 어떻게 하되? 보상하되. 이 배상과 보상이 속건제의 정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착취하거나 도둑질할 때에도 마찬가지 그것을 돌려주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것에 또 5분의 1을 더하여서 주도록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제 정신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한다. 갚아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동시에 하나님 것에 대한 손해를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가 있죠? 도둑질 한 것이야. 당연히 그것도 갚아줘야 되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보혈의 능력, 그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 우리가 믿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된 기독교의 폐단이 있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나 회개했어. 나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 속건제를 무시하고 속건제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모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고 모든 죄의 짐, 죄의 빚 다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죄의 빚은 다 탕감받았어요. 이제는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갚을 수 없어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이제 우리가 묶인 것이 전혀 그 주체가 달라졌다. 마귀에게 묶인 것이 아니고 죄에 묶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갚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죽인 것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눈물로도 못 갚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속건제 정신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것,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체적인 그 관점에서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우리 가족에게 범죄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에게 범죄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그것을 내가 다 못 갚아도 사람들에게는 갚아야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이 보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서 끝!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갚아나가겠습니다. 회복의 공동체로 내가 되도록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나만을 아는 내가 속여 빼앗고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내가 빼앗는 그런 주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병이 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 자체가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속건제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섬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술자들이 알려주는 진리 없는 자들이 알려주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외형은 예배예요. 외형은 제사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도 복술자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면에서 너무 표독스럽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여전히 가족들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그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 할렐루야 아멘인 거예요. 전혀 속건제의 이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속건제 정신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고개를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죄의 짐에서는 풀려났지만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낮아짐, 그 약함,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이 마음이 임하면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손해를 일으킨 자인지를 알면은 내가 작은 자가 되죠.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해집니다. 작아집니다. 은혜를 알수록 지극히 작아집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전에는 내가 사도라 칭함받지를 못한다고 말했는데,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죄를 알면은 어떻게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상한 심령, 그 약해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고, 공동체를 회복의 공동체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낮은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오롯이 상처만 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주시는 이 속건제의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저 외형만, 그 모양만, 내가 할 바 다 했으니, 내가 회개했으니 무엇이 문제랴? 아닙니다. 그런 피상적 회개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조차 행하실 때 주님께서 이 교회에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눈물로써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은혜를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과 나의 예배가 아무리 높고 크고 귀한 것이랄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사오니 다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회개했다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런 허망한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굳은 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하심으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 사랑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높아진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 다 낮춰주시고 오늘 진정으로 주님, 우리로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은혜에 결박되고 은혜에 비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아름답게 잘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서도 100%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을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